자, 오늘 야고보서 2장 14절 한 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이요. 다 찾으셨으면 같이 크게 한 본문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아멘. 자, 이 구절은 참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구원받는 도리와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자기를 능히 구원하겠느냐? 아, 행위로 가톨릭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선행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말인가? 그런 주장이 강한 것처럼 보이는 구절입니다. 그러나 오늘 잠시 살펴보겠지만 구원이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확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은 그 구원이 뜻한 행위로 말미암아서 그 믿음 자체가 살아있는 믿음인지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인지 그것을 야고보는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성경 몇 구절을 잠시 언급할 텐데 여러분이 이 구절을 들으면서 믿음과 구원 사이에 우리로 하여금 단순하게 그냥 고백하는 차원에서 끝나지 않은 어떤 진리가 있구나 하는 것을 한번 캐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우리가 잘 알다시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데 마태복음 7장 21절에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내 마음에 주님으로 영접한 그것이 또 다른 차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에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믿음으로 고백하면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구나. 그런데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고린도 교회는 예수를 믿은 사람들의 집단이에요. 근데 그들에게 너희는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요한 1서 5장 13절에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자, 그러면 믿는 사람이 영생, 다시 말해서 구원의 믿음이 있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아는가? 먼저 구원받은 믿음이 작동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증상을 보기 전에 요한 1서 5장 11절 12절을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잠시 펴 주셔서 이 구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요한 1서 5장 11, 12절 말씀.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다시 볼게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구원받았다 하는 말의 다른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이 영생이 어디요?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주와 구세주로 영접해요. 모셔드려요. 환영해요. 내 영혼 존재 안으로 모셔드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을 모셔드림과 동시에 내게 생명의 잉태가 돼요. 왜냐하면 12절에 보십시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아들 자체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옛날에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어떤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게 되었는데 그때 내비게이터 제자훈련 교재 가지고 저를 도와주던 그 형제가 이런 예화를 쓰더라고요. 이 성경 중간에 볼펜을 끼워 넣고 난 다음에 이 성경을 저에게 선물을 주는 신용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성경을 선물로 주었을 때 안에 볼펜이 끼어져 있으면은 그 볼펜까지도 선물로 받은 것. 내가 예수를 영접했을 때 예수님께서 나에게 들어오셔요. 근데 그분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취하는 순간 나에게 생명이 생기고 이것을 요한 1서에서는 영생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어떻게 영생을 주셨는가?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그 아들에게 영원한 생명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예수를 영접하여 아들이 있는 그 사람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게 예수를 영접할 때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내가 제대로 거듭났는지 영적 생명력이 있는지 그것은 어떻게 아는가?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증상을 통해서 알아요. 내가 거듭났는지 구원의 믿음이 있는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났는지 그것은 증상을 통해서 안다. 첫 번째 증상, 다시 말해서 영적 생명이 내게 잉태되었는지 오늘 본문 말씀처럼 자기를 구원하게 하는 믿음 가운데 내가 있는지 그것은 증상을 통해서 안다. 첫 번째 증상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식해요. 그 근거 구절은 갈라디아서 4장 6절입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느니라. 내가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내주하시는 그 순간에 아들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어떤 작용을 일으켜요. 무엇을 가능하게 하는가 하면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가능하게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영적 생명이 잉태된 사람은 지속적으로 죄 짓는 것이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지속적으로요. 마치 아이가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어떤 자기 의식이 생기고 더러움과 냄새 나고 악취 또는 뭐 어떤 혀에 뭔가를 대었을 때 불쾌하고 이런 것을 감지하는 신생아에서 조금 자란 그 상태에서는 이렇게 거부하는 거 있잖아요. 더럽고 냄새나고 얼굴 찌푸리게 하는 것을 생리적으로 거부하는 것처럼 동일하게 영적 생명이 잉태된 결과는 지속적으로 죄 짓는 것이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요한 1서 3장 9절에 보시면은 이거는 헬라어 시제를 감안하면서 읽어야 돼요. 요한 1서 3장 9절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여기 헬라어 본문에는요 현재형 동사를 썼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났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부여받고 거듭났습니다. 그런데 죄 안 지었나요? 그 뒤에 예수 믿고 거듭나고 성령 체험하고 그 뒤에 우리는 죄 지었는데요. 여기에 헬라어 현재형 동사가 쓰여졌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헬라어 현재형 동사는 습관적 동작을 말합니다. 하마르티안 우 포이에 습관적으로 동일한 죄를 습관적으로 머무는 것에 대해서 불편함이 있는 것 그것이 영적 생명이 잉태된 증거입니다. 돼지는요 진흙에 뒹구는 것 불편하지 않습니다. 제가 돼지의 심정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진흙에 뒹구는 것이 본능이에요. 괜찮습니다. 그런데 양은 진흙탕 물에 넘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뒹굴고 계속 머물고 하는 것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버둥거리면서 이것을 나오려고 그래요. 그것이 양과 돼지라는 그 본성을 가진 동물의 차이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지속적으로 어떤 동일한 죄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고 어떤 흔들림이 없이 그곳에 있는 것이 즐겁구나 하면은 내가 영적 생명이 잉태되었는지를 의심해 봐야 됩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의 사람인가? 그 다음에 세 번째, 구원받은 믿음이 작동하고 있는 증상을 나타내는 것 중에 세 번째는 옳은 것을 추구하려는 마음이 생깁니다. 요한일서 2장 29절에 보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주를 알리라. 의를 행하는 자마다. 여기는 의라는 것은 옳은 것이에요. 여기서도 현재 행위고 습관적 동작입니다. 의를 행하는 경향이 있는, 그것을 향하는 습성이 있는 사람. 마지막으로 세상 방식대로 살지 아니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예수 믿고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방식대로 지속적으로 살잖아요. 그러면 그 세상 방식이 불편하지 않는 그런 경우에는 구원받은 믿음을 가진 여부를 내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믿음이라는 것이 다양한 것에 대한 간단한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믿음은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 첫 번째, 믿음은 요동할 수도 있다. 사탄이 크게 역사할 때 흔들립니다, 믿음이. 그래서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베드로를 향해서 시모나 시모나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믿음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사탄이 이렇게 흔들 때 요동할 수가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정적인 하나의 그림이 아니고 상당히 다이내믹한 그러한 모습을 가진다는 것. 두 번째, 연약한 믿음이 있고 부족한 믿음이 있을 수가 있어요. 로마서 14장 1절에 보면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대. 아, 연약한 믿음 있을 수가 있구나. 믿음이 부족할 수도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10절에는 보면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렵니라. 옆에서 그 사람을 가르친다든지 격려한다든지 진리를 그 사람에게 더함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흔들리지 않도록,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연약한 믿음과 부족한 믿음은 어떻게 해결하면 되는가? 잘하게 만들면 돼요. 왜냐하면 믿음은 잘하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 후서 10장 15절에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이런 표현이 있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하면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이런 표현이 있어요. 믿음이 자라구나.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 때를 사는 저와 여러분이 꼭 명심해야 되는 건데 믿음은 무너뜨려질 수가 있습니다. 허물어질 수가 있어요. 믿음은 무너뜨려질 수가 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무너지지 않도록 이 믿음을 방비하는 것이 필요해요. 특히 마지막 때에는 디모데후서 2장 18절에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렸느니라. 에베소 교회에 어떤 무리가 와서 믿음을 무너뜨린 어떤 사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서 주님 안에 들어온 이 사건을 어떤 식으로 이해하면 가장 좋을까? 많은 경우에 어떤 사람이 뭐 천국 티켓을 따낸다든지 주님이 능력이 많으시니까 문제 해결사로 우리 삶 가운데 모셔드린다든지 아니면은 위로해 줄 어떤 분 또는 성공을 위한 안전보장, 여러 가지로 주님을 생각을 해요. 다 다릅니다. 1차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아버지가 설계해 놓으신 바로 그 진리, 진실이 뭐냐 하면은요, 저는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 있는 이 구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예수께 나왔을 때 베드로전서 2장 25절은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내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 어떤 의미일까요? 한국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큰 맹점 가운데 하나가 예수를 믿고 고백하고 천국 간다. 예수를 믿고 그분을 주로 구세주로 고백하면 천국 간다. 그분이 내 삶 가운데 중요한 거대한 삶의 경영자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천국에 가게 하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것을 위해서 나의 죄를 사해 주신 그 은혜 감사하다. 그런데 나의 삶의 주관자, 경영자, 운영자, 지휘권자로서가 아니라 나의 삶의 주의자, 운영자, 경영자, 주인, 여전히 나이고 예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한마디도 못하는 거예요. 그분의 의견이 경영자로서, 운영자로서, 지휘자로서, 주인으로서 그분의 의견이나 생각이나 감정이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그냥 입을 닫고 계세요. 회사도 있잖아요. A라는 회사와 B라는 회사가 합병 머지하잖아요. 그러면 정관이 바뀌어요. 일하는 회사에 내가 옛날에 근무하고 있다면 이 회사에서 문화 자체는 개인적인 어떤 용도로 복사지라든지 뭐 복사하는 거 마음껏 사적인 용도로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었어요. 그런데 B라는 회사와 합병을 하고 난 다음부터 규정, 정관, 사무용품 쓰는 그 규정들이 까다로워졌어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A와 B가 합병된 상태에 내가 회사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 새로 만들어진 그 룰을 옛날에 우리가 그랬는데라고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새 룰을 우리가 존중하죠. 예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모셔드리고 주와 구세주로 내 삶 가운데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온전한 지혜와 자신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마음으로 내 삶 가운데 베드로 사도가 말한 것처럼 내 영혼의 목자와 감독으로, 저는 이 감독이란 이 표현을 삶의 지휘자로 그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주님의 지휘가 어디 있냔 말이에요. 내 삶에서. 그래서 저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내 삶에 내가 운영하고 내가 주의하고 그래서 운전대를 내가 잡고 감으로 말미암아서 이쪽에도 사고 내고 이쪽에도 과속해가지고 티켓 끊고 뭐 크고 작은 충돌 너무 많은 어떤 그러한 삶, 누가 운전할 때 내가 운전대를 잡고 예수님께서 뒷자리에 앉아 계실 때 주님께서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내 삶의 운전대를 그분이 잡으시고 경영하시고 내가 그분 옆에 앉아서 그분과 함께 나아가는 그러한 삶. 나의 의지가 반영됩니다. 나의 감정이 반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예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내가 그분의 인도에 따르는 그 삶. 저는 그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삶 가운데 섭리해 놓으셨다고 믿습니다. 오늘 저녁에 저와 함께 기도하게 될 때 저도 이 부분에서 기도하게 되면 참 많이 주님께 죄송한 마음이 많이 들고 내 삶의 주인으로서 주님의 주의권을 많이 내 스스로 주장하고 뺏어왔거나 하는 것이 성께서 주시는 세미한 음성 가운데 느껴질 때가 참 많아요. 예배가 없습니다. 목사, 선교사 예배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주님께서 오늘 저녁에 이 부분에 세미한 음성으로 다가오실 때 겸손한 마음으로 그렇습니다. 주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부분에 개입해 주십시오.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 자녀를 이끌어 주십시오. 내 삶을 주께서 완성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때로는 간절함이 있을 때 여러분 크게 소리내시고 그렇지 않을 때는 조용조용히 주님께, 때로는 기도를 중단하고 그냥 주님 앞에 있는 것 자체가 기도 행위일 때가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이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